주에는 성례가 무엇인가, 성례의 특징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은 세례가 무엇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세례를 베풀 때 물을 사용하지요. 물을 사용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325문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325문을 보겠습니다. 물은 그것이 제시하려는 실제적인 사실들과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죄의 용서는 씻음과 같습니다. 즉 우리의 외적인 몸은 물로 씻을 때 깨끗하게 되듯이 우리의 영혼도 세례를 통해 도로움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물질을 가지고 세례와 성찬을 행하지요. 세례 때는 물을, 그리고 성찬 때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을 행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을 동원한 방식으로 성례를 행하도록 하셨는가? 그 이유는 각 성례마다 표시되는 표가 있죠. 물, 그 다음에 떡, 포도주와 같은 이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과 물질이 가리키는 이 내용 사이에 일치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씻음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포도주를 말하면 이게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들 혹시 포도주로 목욕하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없죠. 뭐 혹시 우유를 가지고 목욕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포도주로 목욕을 한다는 말은 제가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각 성례마다 표와 표시되는 것 사이에 이 성례전적 일치가 있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씻음을 이야기할 때 물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씻는 것을 이야기하면 이 죄 씻음이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와닿을 수 있는 것이죠. 물이 몸에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더러움을 씻어낸다라는 사실을 상징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세례시에 물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씻음을 상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쯔빙글리의 기념설로 가버리시면 안 돼요. 그냥 단순히 상징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물이 제시하려고 하는 실제적인 사실, 죄 용서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실제적인 사실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죄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운답에서 세례를 어떻게 말했느냐,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될 때 실제로 물로 우리 몸을 씻는 것처럼 오늘도 씻으셨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시 때 물을 사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확신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죄 용서를 받았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죄 때문에 고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죄산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분명한 사실이 우리 안에 있고 이런 믿음의 담대함으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26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326문 세례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중생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새 피조물이 되는 것으로서 세례를 받을 때 물과의 접촉은 죽음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물 속에 잠겨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떠오르기 위하여 잠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로 이해될 때 새로운 생명의 의미가 파악될 수 있습니다. 325문에서는 죄를 깨끗하게 되는 것, 정화되는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세례를 단순히 정화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326문에서는 중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생의 시작을 무엇으로 먼저 설명하는가 하면 인간의 본성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설명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모든 인간들은 날 때부터 인간의 모태로 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몇 가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죄된 본성이 죽임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새 생명의 삶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생의 시작을 인간의 본성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생의 결과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새 피조물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일이 발생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만 죽는다고 해서 안 되죠. 그러니까 신과의 접촉 없이 우리 스스로 금욕, 절제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임당하는 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긴 하지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죠. 왜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죠? 유한과 무한이 만나면 유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유한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생이 접촉하면 우리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라고는 존재가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분이 쉽게 말하면 아교가 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와의 연합, 삼위하나님과 연합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게 되어지면 그분과 우선 무엇에 동참하게 되는가 하면 그분과 연합되어서 죽음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동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죄성, 인간의 본성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죽임당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먼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땅에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들은 다 물에 의해서 죽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이 물에 잠긴다는 의미죠. 우리는 약식 세례, 그저 그냥 뿌리는 세례로 보통 세례를 받지만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물가로 가든지 아니면 적어도 강단에다가 목욕탕을 설치해놓고 실제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옛사람이 죽임당하는 것, 인간의 죄성이 처리되는 것, 인간의 옛 본성이 죽임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례는 죽임을 상징한다, 죽음을 상징한다. 이것이 중생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물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는 단순히 죽음만을 상징하지 않지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담궈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담궜다가 어떻게 하지요? 일으키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하는 목적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새 생명의 삶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물이 뭐라고요? 구원하는 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바로 세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27문에 보겠습니다. 당신은 물이 우리 영혼을 깨끗이 씻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의 명예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매우 불경스러운 행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더러운 영혼을 정화시키고 순수하게 만들어 우리를 하나님과 대면하게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에 뿌려지면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례를 통하여 확증됩니다. 327문에서 우리 영혼을 깨끗이 씻는 것은 물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시에 물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나 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물이 우리를 중생시키거나 물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제 이 사실을 왜 그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성례 자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성례 시 사용하는 물질 자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성례 자체에 두도록 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례 자체나 혹은 성례 시에 사용하는 이 물질 자체가 무슨 신비한 힘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이런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되고 말고 무엇보다 여기 327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 그리스도의 피의 명예를 박탈하는 일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가? 그리스도의 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물질 자체를 믿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신뢰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 물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물을 사용하느냐? 그 이유는 깨끗이 씻는다는 점에서 우리의 죄가 더럽고 이 더러움을 씻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라는 점에서 물이 제일 좋은 비유고 상징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실제로 인간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동물이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피를 흘려야 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왜 그러면 물을 사용하느냐? 피를 사용하지. 그 이유는 뭐죠? 모든 의식법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상징하는 의식법 자체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철폐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를 실제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피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죠? 동쪽에 문이 있잖아요. 문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죠. 그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짐승을 잡고 하면 손에 피가 묻잖아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바로 이 물두멍을 사용했던 것처럼 이 물을 사용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이처럼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씻는데 피를 사용하면 실제적으로 씻겨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물을 사용해야 되죠. 그죠? 그러나 그 물은 외적인 더러움만 제거하지 실제적으로 죄의 더러움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생생하게 재현해낸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얼마든지 물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지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운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수단인 바로 이 물을 피가 아닌 물을 사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 사실을 327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사실 하나만으로 설명이 안 되어서 성령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말씀 자체만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고 말씀 자체만으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없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말씀이 역사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의 뜻을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역사가 뒤따라야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 사역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성례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례가 상징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는 그 사역의 방식을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은밀한 방식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가시적 표징이 우리에게 실제적 효력을 일으킵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뿌리고 뭐 우리가 성례 받으러 요단강까지 뭐 아니할 말 우리 교인 전체가 다 전세기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327문에서 설명하지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다시 보시면 성령을 통하여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에 뿌려지면서 우리 영혼이 종화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특별히 어디에 뿌려진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양심에 뿌려지면서라고 말하죠. 양심. 왜 양심을 언급합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양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심은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을 속여도 양심은 여러분들 안에서 검사 역할을 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말은 잘해서 그 위기 상황은 벗어났지만 사실 너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양심이 우리에게 소리치죠. 그래서 이런 양심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속죄 효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28문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물이 단지 하나의 상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까? 세례 시 사죄가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진다는 것과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을 부으면, 물을 가지고 몸을 닦으면 실제로 더러움이 씻겨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실제적 더러움이 씻겨져 나간다라는 사실을 상징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은 세례 시에 물을 사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이라고 하니까 단순히 그야말로 상징만 할 뿐 아무런 효과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표와 표시되는 사실 간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물과 씻는 것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떡을 먹으면 배부르고 포도주를 먹을 때 즐겁잖아요. 그래서 그 표와 표시되는 상징, 표가 상징하는 사실 사이에 그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단순히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상징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실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죄 용서의 은혜가 실제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먹고 그 다음에 입고 자고 이런 일 많이 하죠. 그러면서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제일 많이 해주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목욕이죠. 그래서 대개 보통 하루에 한 번은 꼭 아이를 목욕시킵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물론 외적인 더러움도 물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엄마의 모태로 태어났을 때 그 모태 안에 있었던 그런 찌꺼기들이 있잖아요. 피부에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씻어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아이의 몸을 씻지 않습니까? 물로. 그런 것처럼 실제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9문을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 안에서 성취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례 효력이 상실되는 반면 효력을 체험합니다. 따라서 성례의 고유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성례 시에 사용하는 표는 세례 교인이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물세례 받을 수 있고 세례받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는 받을 수 있지만 그 표가 상징하는 효력은 실제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지, 외적 자격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 효력을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이 기독교 강요 사권 14장 17항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비유를 그렇게 썼어요. 뭐 포도주나 아니면 액체가 있는데 그것을 병 입구를 막아놓고 아무리 부어도 하나도 들어가지 않죠. 그런 것처럼 외적인 은혜가 주어지는 세례와 성찬 자리에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입이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실제적 효력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저 밥값만 더럽힐 뿐이죠. 그렇죠? 제대로 붙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버려요? 그 주위만 다 그냥 더럽혀질 뿐입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로 상징하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오히려 이것 자체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성례가 효력을 발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30문을 보겠습니다. 중생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을 통하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악한 본성 또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매장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새로운 순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입니다. 아까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화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시작과 중생의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330문에서는 그러면 이런 중생의 능력은 실제로 어디로부터 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세례의 원인은 성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세례의 원인은 성부 하나님께 있다면 세례의 효력은 삼위 하나님 중에 어느 분에게 있죠? 성령의 역사에 있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리고 성례에 참여해도 아무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의 진료적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세례를 받을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6장 6절 이하에서 설명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였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뭐냐? 신자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될 때 우리의 죄도 폐기되고 우리의 옛사람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의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는 새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세례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인치는 표시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인치는 표시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무엇이냐? 더 짧게 설명하라면 죄에 대한 죽음과 의에 대한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죽음, 의에 대한 삶. 이것이 세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러나 의, 거룩하고 선한 것에 대해서는 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신자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우리 안에 공존하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 표현할 때 아직 옛사람이 남아있어서라고 표현을 하지만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옛사람은 처리되었어요.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옛자아를 가리키 아직 완전히 죽지 아니한 옛자아를 가리키기 위해서 옛사람이라고 표현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부활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는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본문이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 신자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단순히 적당하게 죄 문제를 그냥 무마시키면서 그냥 적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은 적당하게 죄 용서함의 은혜만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죠. 그죠? 옛사람이 처리된 그 바탕 위에서 의로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더 적극적인 구속의 목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단순히 죄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면서 내 죄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만 살펴서는 안 되고 죄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처리되었고 이제는 나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331문 이제 보겠습니다. 세례시의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세례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받기에 우리가 합당하다면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한 그분의 성령을 받게 됩니다. 331문은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설명하지요. 어떻게 주어진다고 말합니까? 그 약속을 받기에 우리가 합당하다면 그렇게 말했죠.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면. 그런데 332문은 세례를 올바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뭐 회개, 확신 등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331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합당한 자세가 되었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무엇을 받게 된다고 말하지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게 뭐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표현을 왜 사용하느냐? 옷은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신분을 상징하지요.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지요? 새 옷을 입혔죠. 그 다음에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타나는데 부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이 말은 이전까지 다른 것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다 가까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어서 성경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살갑게 설명한다면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털이 없는 사람이죠. 저처럼 저는 별로 털이 없는데. 그런데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 가죽을 가지고 위장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 물론 아버지 그분이 주는 복은 아니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가로챘잖아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합당한 자세를 가지게 되어지면 세례가 약속하는 그 약속의 내용을 실제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32문을 보겠습니다. 세례를 올바로 받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른 신앙 안에서 세례를 받아야 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정결함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끔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을 죽이기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적으로 느껴야 하며 또 우리의 행실을 통해 이웃에게 이런 삶을 드러내어 알게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내용은 아마 그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 아이들하고 이런 내용 정도는 암송하시면 매우 유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선 세례를 올바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바른 신앙 안에서라고 말했죠. 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이 우선 필요하다.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를 먼저 말했습니다. 바른 신앙 안에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믿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영적인 정결함을 소유하게 됐다는 사실을 반드시 확신해야 된다. 믿음과 확신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확신이 믿음의 요소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확신은 요소는 아니고 믿음의 열매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맞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믿음과 확신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정결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적으로 느껴야 된다 그랬어요. 내적으로 느껴야 된다. 그러면 내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여기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끔 그 다음에 어떻게 설명했죠?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을 죽이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적으로 느끼게 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느끼죠? 육신적인 욕망이 죽임 당하는 일로 느끼는 것이죠. 무슨 그냥 찬양이 뜨거우면 아니면 그냥 마음이 조금 뜨거워지면 이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육신적인 욕망이 죽임 당하는 일,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 때 은혜 방식에서 잘 배우고 있죠. 죄 죽임의 역사, 죄가 우리 안에 죽어져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딱 주어질 때 그 충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지요? 그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혈기로 살아있는 자가 아니거든요. 혈기로 반응하지 않아요. 막 옆에서 혈기로 이야기해도 그것을 우리는 스폰지처럼 살짝 받아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새 사람의 성품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것만을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의 행실을 통해 이웃에게 이런 삶을 드러내어 알도록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생한 사람, 죄죽임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아야 되지요?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고 부모가 알고 자식이 알아야 돼요. 아,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우리 자녀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알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세례를 베풀 때 뭘 확인해야 돼요? 확실히 믿고 중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때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는 세례 문답 교육할 때 목사님이 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쳐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를 저희 교회에서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묻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응용해서 그냥 묻죠.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내용들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 시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입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육을 시키죠. 근데 그 내용이 지적인 차원에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실제적 차원에서 교육이 되어져야 되고 그런 다음에 당회가 이 사람이 과연 중생한 사람인지 과연 합당한 믿음과 회개 증거를 보이고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 그 사람의 생활을 다 수사관처럼 다 조사해서 세례 여부를 베풀지 않아요. 신앙 고백만 듣고 세례를 베풉니다. 왜 그렇죠? 참 교회 속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주님만 판단하지 교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백만 듣고 세례를 베푼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세례가 무엇인가 하는 이 의미를 살폈습니다. 세례가 의미하는 바의 내용과 그 효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 없이 세례교인 행사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지식 없이 세례받기를 원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이런 내용을 갖춤이 없이 세례받은 신자답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래서 세례가 함의하는 그 내용을 충분히 소유한 신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연산교회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